삶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섬기는 삶이다라는 말을 종종 하기도 하고 그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섬긴다고 하는 말과 봉사하는 말은 거의 비슷하게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측면에서 섬김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봉사합니다라는 의미와는 조금 다른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측면에서의 섬김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이유와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단순히 사람의 필요나 원하는 것을 채우고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섬김 속에서 사람들의 필요가 채워진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의도하시고 목적하시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섬기는 자가 되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참으로 섬기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첫 번째로 저는 현세적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원리를 포기해야만 이런 참된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현세적인 가치관에서 비롯된 가치체계에서 비롯된 가치관이나 삶의 원리를 버린다는 것은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과 통치를 따라가며 사는 자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된 자는 그의 왕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거죠.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세베대의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예수님께 나와 간구합니다. 근데 이 간구가 어떤 간구였을까요? 그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그런 간구였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간구하는 간구였을까요? 여기 보면 21절의 구체적인 간구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가로대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세베대 어머니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명이었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나와서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간청입니다. 한 자리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한 자리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청탁적인 그런 간구를 하는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 참 치맛바람이 이는 그런 아주 적극적인 열정적인 그런 어머니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베대 어머니가 이 간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라가 또한 어떤 성격을 띈 나라인지도 도무지 모르기 때문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간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간청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그 간구가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간구가 되려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바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로 예수님께 간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간구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간구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새벽기도에도 봤던 것처럼 겟세마네의 기도를 우리가 봤습니다. 새벽기도회 때 거기서 예수님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했어요? 나의 원대로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내가 피하기를 원하지만 그런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이 나로부터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예수님도 사실 피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고난을 받고 죽으시는 그 사건을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을 오셨기 때문에 피하고 싶었던 사건 중에 하나였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솔직히 말하세요. 그래서 이 일이 나로부터 피하여지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도의 태도, 삶의 태도가 뭐냐면 자기의 뜻이 아닙니다. 자기의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자세요, 예수님의 구하는 그런 자세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쫓아갈 때 우리도 똑같은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쫓아야 돼요. 그렇게 간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이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우리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쫓아가며 우리가 간구하는 자들의 자세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세베대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말합니다.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청탁적인, 자기의 원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욕심적인 그런 간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간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목적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동안 가르쳐 오셨던 그 모든 가르침을 잘 이해를 못한 듯한 그러한 질문을 이 여인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세베대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에서 보면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하는 야고보와 요한도 똑같은 그런 간구를 합니다. 어머니만의 간구가 아니었어요. 주의 나라에 나를, 우리를 주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러한 간구는 세베대의 아들도 또한 자기 어머니와처럼 똑같이 간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클리어한 언더스탠딩, 확실한 이해가, 확실한 지식을 근거로 한 확실한 이해, 주님이 어떤 분이다, 이런 것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 욕심대로 간구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사실 이 사람, 그 당시에 예수님에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주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잘 몰랐어요. 이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만 현시적인 어떤 원리나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는데 천국,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를 자꾸만 현시적인 어떤 가치관과 원리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 이 세베대 어머니는 주의 나라도 지금 세상에서 보여주는 이 나라와 똑같겠거니 하는 측면에서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주의 나라에, 주님의 나라에 임하시면 주님의 나라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명하소서.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아들 좀 출세 좀 시켜주세요. 주의 나라도 출세시키는 나라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를 보는 관점이 이 세상에서 보는 이 출세지향적인, 성공지향적인 이 세상의 관점과 그런 어떤 자세, 그런 어떤 현세적 어떤 가치관,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잘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 원리와 가치관은 세상적 통치 원리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또 똑같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나라나 이 세상이나 똑같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쫓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똑같은 시각으로 혹시 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이런 시각을 갖게 되는지 아세요? 주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어서 그래요. 주님에 대한 어떤 신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주님에 대한 신관이 바른 관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나라가 마치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가 아닌 이 땅과 똑같은 나라라고 본 거예요. 어떤 나라입니까? 힘 있는 나라. 예수님이 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힘 있는 지도자로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능력도 행하고 막 사람들도 고치고 수많은 무리들 막 병자를 고치고 그 사람들에게 막 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병이어 역사 5천 명 남자들만 5천 명이니까 뭐 수만 명이겠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그런 능력의 예수님을 보니까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죠. 야,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힘 있는 지도자다. 힘 있는 메시아다. 이렇게 본 거예요. 정치적인 힘 있는 지도자, 능력 있는 지도자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나라는 이렇게 힘 있고 능력 있는 나라일 것이다 라고 현세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의 나라를 봤다는 거죠. 그건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걸 모르고 그동안 예수님이 해오신 그 가르침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자들이나 주님을 쫓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욕심대로 구합니다. 우리 아들 오른편에 주님의 나라 우편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쫓을 때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쫓을 수 있어요. 마치 내가 믿는 믿음으로 내 욕심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또한 수고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주님을 쫓는 자의 자세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나 이런 왜곡된 이런 모습을 갖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올바로 쫓지 못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고 결국 나의 뜻, 나의 욕심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 어떤 성격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는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그 나라는 예수님의 다스리는 나라고 그 나라는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 나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야 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참된 섬기는 삶을 살려면 이 세상 나라의 통치 원리와 가치관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이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원리 원칙, 통치 원리 삶의 원리, 가치관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해야 돼요. 오히려 그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이 삶의 원리, 통치 원리 이 나라가 말하고 있는 그 원리, 삶의 원리, 가치관과 정반대에서 반대로 역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삶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의 그 어떤 무엇을 우리가 하는 것 모든 걸 인정해 주시겠지 하고 잘 될 것이지 너무 기대하다 보면 결국 우리 섬기는 삶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게 될 때 억울하게 된다고 생각, 억울한 마음 가지고 결국 더 이상 섬기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 섬긴다는 것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섬김이라는 것은 이런 이 세상에서 출세지향적인 성공지향적인 어떤 것을 이런 만족을 누리는 이런 측면에서 이런 것이 바로 섬기는 삶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자기 아들들만 이렇게 출세시키려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청탁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건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기분 나빠하는 거죠. 분이 여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 가치관은 지금 이 현실적인 가치관과 원리, 원칙과는 전혀 다른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의 통치자들은 권력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들의 권력 권세를 부린다고 합니다.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한다. 이것은 위에서 군림하는 자세를 말하고 있어요. 권력 있다고 하는 사람들, 위정자들, 정치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 권력을 자기들이 부리고 위에서 누르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고대 사회는 더 그랬겠죠. 독재가 뭐 왕이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이 끝나던 시대였으니까. 그렇지만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요즘에도 이러한 자세,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한다, 임으로 주관하는 것은 지금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곡 여기 대인들이, 옛날 성경 대인들이라고 했죠, 권세를 부리는 거. 이 권세 가진 자들이 권세를 부리는 그런 형태도 지금도 아직 많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왜 이런 걸 말하고 있냐면, 이런 모습이 바로 섬기는 모습과는 정반대되어지는 삶이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 원리와 정반대적인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크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그 큰 어떤 권리, 어떤 힘을 자랑하며 그것을 행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섬기는 자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섬긴다라면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먼지 사이로 왔다 갔다 뭐 이렇게 청소한다, 이런 봉사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이게 나중에는 집사라는 말, 영어로 디콘이라는 말로 왔습니다. 디아코노스가 디콘이라는 영어의 집사라는 말로 됐습니다. 봉사하는 자, 수고하는 자, 섬기는 자, 이런 의미가 바로 이 디아코노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어떤 권력을 부리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힘을 주관한, 힘으로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야 된다. 이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종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뭡니까? 종이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것은 둘로스라고 하는데, 그 당시 예수님 시대, 그 당시 이 로마 시대,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에는 종이라는 것은 자기의 권리가 없습니다. 자기의 자유가 없어요. 프라이버시가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종이 아닙니다. 종은 죽으라, 주인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도 해야 돼요. 이 종이라는 것은 완전히 자기의 개인적인 삶이 없는 삶입니다. 모든 것은 자기의 권리가 유린되고 짓밟히고 그리고 억울하고 불공평한 처사를, 이 부당한 처사를 받는 자가 이 종입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누구를 보고 얘기합니까? 이 종이 되어야 한다, 섬기는 자가 누구 보고 얘기한다 아니면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서로 양립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된다. 이게 서로 양립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서로 모순이고 역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크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의도하는 말씀, 왜 이런 말을 할 거예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여러분 크고자 하는,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제자들의 주 이슈가 뭔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누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크냐, 항상 이런 걸 가지고 논쟁하고 다퉜어요. 항상 자기가 더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 앞에 18장에 이런 말씀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제자들의 생각에서 항상 누가 크냐, 누가 잘났느냐, 누가 으뜸이냐, 이거에 항상 관심이 있어요. 제자들의 줄 관심이.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이 치열하게 자기가 낫다고 으뜸이고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는다고 하면서 너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가르침의 그 가치관과 다른 그 가치관은 정반대적인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정말 인간적인 정말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최고다. 내가 1등이다. 내가 으뜸이다. 이것이 제자들의 마음에 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을까요? 18장에 보면 하도 이런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제가 예전에 이거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라고 했냐면, 어린아이는 아빠 엄마 없으면 못 사는 애들이 어린아이입니다. 부모한테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아이들도 죄를 짓고 아이들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아이들도 질투시기하고 버릇없는 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한 가지 특징은 부모에게 발견되지 않은 것은 부모에게 완전히 의존적인 존재가 아이라는 거예요. 특히 어린아이.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한테 절대적으로 의존적입니다. 그게 뭐냐면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네 자신이 철저히 예수님만 하나님만 의존하고 의지하는 그런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인정받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큰 자, 으뜸인 자가 예수님이 인정하는 자가 아니라 철저히 자기 자신을 복종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의존하고 따르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 그 자가 큰 자다. 그 자가 의지한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요. 인간적으로 크게 되어라. 으뜸이 되어라. 이런 것을 강조한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고 했는데, 그러면 크고자 하면 내가, 그래, 제일 한번 내가 여기서 한번 제일 커보자. 큰 자가 되자. 으뜸이 되어보자. 그 으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서부터 섬기는 자가 돼야지. 이런 걸 말씀하실까요? 내가 넘버원이 돼야 돼. 내가 이 무리들 중에서, 제자들 중에서 내가 넘버원이 돼야 되는데, 내가 넘버원이 돼야 되려면, 으뜸이 되려면 이 중에서 내가 종이 돼야 되지. 내가 섬기는 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바일까요? 신약성경에서 아니면 구약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노라고 하면서 으뜸이 되라고 말씀하시나요? 최고가 되라고 하나요? 제일 큰 자가 되라고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큰 자가 되는 거, 으뜸이 되는 자, 성경에서는 사도바울의 서신서에 이런 말이 없습니다. 이거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겸손한 마음, 자기를 철저히 복종시키고 주님의 뜻에 순복하고 주님만을 의존하는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가 바로 예수님을 쫓는 자예요. 여기서 바로 그러한 사람이 큰 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큰 자가 되라, 으뜸이 되라는 자가 아닙니다. 이 으뜸이 된다고 하는 이 것과 여기 섬긴다는 것, 종이 된다는 것은 완전히 상반된 개념이에요. 서로 이것은 일치하지 않는 그런 개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으뜸이 되는 자가 어떻게 종이 되겠어요? 어떻게 내가 최고가 되는데 어떻게 섬기는 자가 되겠어요? 완전히 상반된 것을 결합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역설적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의도하지 이 처음에 말하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말에 그것을 의도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바로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된다는 말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서로 이 두 개가 서로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도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부추기고 격려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나 예수님의 그런 어떤 사복음서에서 발견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으면 크고자 하는 마음,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제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고 순종시켜서 아, 이건 잘못된 마음이지.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지. 이렇게 으뜸이 되고자 최고자 하는 이런 인정받고자 하는 이런 마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야. 오히려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종의 마음, 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낮추는 마음, 겸손한 마음, 이런 마음을 주님이 원하시겠지 하고 이런 삶으로 나가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역설적 표현을 여러분들 잘 귀담아 드시면서 으뜸이 되란 말이 아닙니다. 최고가 되란 말이 아니라 섬기는 종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본문에서 의도하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섬기는 삶이 바로 이러한 섬김, 이런 바로 종과 같은 모습. 실제로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어요. 종과 같은 마음. 이 종으로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주님을 쫓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얼마만큼? 그렇다면 이 종의 섬기는 모습이 어떤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에서 기인됐습니까? 예수님의 섬김으로부터 모든 섬김은 시작이 됩니다. 인간적인 섬김도 섬김이긴 합니다. 세상 사람들, 사회 봉사단체에서 하는 섬김도 섬김입니다. 한인사회, LA 가면 여러분 한인사회도 봉사단체 있습니다. 그 봉사하는 것도 다 섬김이고 일종의 섬김의 어떠한 종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섬김 봉사도 섬김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크리스천의 삶에 있어의 섬김은 그 섬김의 출처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섬김이 시작이 되고 예수님의 본을 쫓는 것이 참 섬김으로 나가는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섬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섬김이 어떤 섬김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도 제가 말씀하지만 사람들은 이 섬김을 이해할 때 인간적인 것을 프로바이드하고 충족하는 것을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뭘 하셨어요? 불치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죽어가던 자를 살리셨습니다. 중풍병자를 일으켰습니다. 모든 수많은 질병과 귀신 들린 자 이런 일을 하시고 뭐 말씀도 전하시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수많은 기적과 이런 병자를 치유하시면서 이것을 예수님 자신이 기뻐하시면 이것이 섬김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또한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5천 명 이상이 되는 수많은 사람, 수만 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먹었습니다. 음식을 먹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라집니다. 무리를 걷습니다. 그리고 다른 편으로 건너가십니다. 자기를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을 창출하는 자로 인식되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어떤 그런 힘 있는 정치적인 지도자로 인식된 걸 원치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 목적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의 근본적으로 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주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라고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보이는 떡이 아니라 생명의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그때 예수님이 비로소 말씀하세요.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할 것이다 라고 자기 자신이 누구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지금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 뭐 착한 일, 뭐 병자를 고치고 뭐 귀신을 내쫓고 중풍병자를 일으킨 거 이것도 섬김이었습니다. 그 섬김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핵심적으로 가장 원했던 섬김은 어떤 섬김이었을까요? 그것은 생명을 주는 섬김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죽음에서 산 자로 이끄는 영생을 소유하는 섬김. 영생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섬김. 죽은 자에게 육체적으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섬김. 이 섬김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보이는 세상에서 잠시 잠깐 만족을 누리는 그런 측면에서의 섬김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영원토록 영생을 소유하는 자로서 갖게 될 그러한 섬김을 예수님은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다고 말씀하세요. 28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인자에 온 목적, 섬김에 온 목적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8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렇다면 어떤 섬김을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섬기려고 하십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의도하시는 바의 섬김의 주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이 바로 이것이에요.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놓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 여러분 이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뭡니까? 대속물이라는 건요, 고대시대, 로마시대 이 노예들이 잡혀옵니다. 그럼 이제 노예상들이 노예를 잡아오면 그때 사람들이 보고 마음에 드는 노예를 몸값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그 몸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기의 어떤 또 종으로 삼을 수 있지만 그 몸값을 지불해서 그 노예로 하여금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자유인으로 만들고 싶으면 몸값을 지불하면 돼요. 그게 뭐냐면 대속물입니다. 이 대속, 대속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속죄해 주셨다는 말이 그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속죄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 속죄물, 이 대속물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종이었나요? 맞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 죄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는 자가 아닌 이런 종의 삶을 살고 있던 것이죠. 영적으로 죽은 이 죄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죽이시면서 드리면서까지 대속물로 바치면서까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시고 드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희생제사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라. 여러분, 이 사실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이 사실이 없었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생받은 자가 아니죠. 생명받은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그렇게 수많은 일을 해도 여러분들 아이러니컬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많은 것을 섬겼어요. 아까 제가 말씀하셨죠. 병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입고 심지어는 죽어가는 자를 고치셨고 그 다음에 수많은 자 수만 명을 그냥 엄청난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오병이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많이 섬겼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이 섬김 대속물로 오셨다는 이것을 믿는 자 몇 명이었습니까? 이 예수님의 참 섬김, 진짜 리얼한 이 섬김을 알아듣고 그 섬김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섬김 때문에 오셨구나, 이것을 알아들은 사람이 몇 명이 있었냐는 거예요. 없었어요. 난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몇몇 아주 적은 무리의 숫자가 예수님의 그 대속물로 죽으신 그 섬김을 이해했겠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대속물로 오신 그 섬김엔 관심이 없고 겉으로 보여지는 병자를 고치고 낫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먹이시는 이 섬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열광을 하고 막 박수갈채를 치고 막 메시아가 왔다고 막 쫓아다니고 호산나,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막 호산나하고 막 사람들이 쫓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대제사장 그리고 또한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이 무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옵소서, 죽이라고 crucify him.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하는 그런 폭도들로 돌변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거기 있는 사람이 다 그 사람들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상당한 많은 무리들이 바로 주님을 따랐던 자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런 기적과 이적과 말씀을 했을 때 굉장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던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섬김을 단면적인 면만 알았지 진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섬김의 주 목적이 뭔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이 섬김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영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섬김 때문에 우리가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섬김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갖고 광명의 빛으로 인해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된 것이죠. 이 섬김, 이 대속물로 주신 이 섬김, 여러분 그냥 섬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섬김이 있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렵고 크고 어렵고 작은 그런 고난과 환난과 그런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예수님 대속물로 주신 그 섬김만 생각하면 어려울 때, 시련의 때도 주님 생각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주님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생명과 그 기쁨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대속물로 주신 그 예수님의 섬김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단면적인 면만 열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자기들에게 마치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는 그런 하나의 미러클 메이커로만 예수님을 보지는 않았는가?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면 뭐 좋은 일이 생긴다, 축복받는다. 그래서 기복신앙이라는 게 등장한 것입니다. 기복신앙이 뭐예요? 복만을 구하는 신앙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출세하고 축복받는다. 이 사상이 기복신앙입니다. 이 기복신앙이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교리, 이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게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출세지향, 성공지향적인,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할 수도 있어요. 출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목적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출세한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그 삶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기적과 표적과 모든 것들은 참 생명과 참 섬김이 어떤 것, 예수님의 섬김을 위해서 이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이 구원의 역사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단편적으로 그런 걸 보이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시대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여줬던 그 부수적으로 예수님의 목적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설명을 돕기 위해서 그 부수적인 그 설명만을 그 부수적인 것을만 보고 그것만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목적하고 의도하는 바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섬김이 어떤 것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땅에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섬김이셨습니다. 그 섬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또한 그 섬김을 우리가 깨닫고 아는 자, 그 섬김을 통해서 새 생명, 이 영원한 영생을 받은 자는 우리도 그런 섬김을 해야 돼요. 주 있는 자들 중에서 그렇게 영생이 없고 새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심령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저 심령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섬길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과 이러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단순히 그냥 인간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해서 저 영혼이 어떻게 주님을 믿을 수 있을까? 바로 그 목적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인식하며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신 자기 자신이 참 생명이라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증거하며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참 섬김의 삶을 쫓아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